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한입니다. 오늘은 윤리학의 기본 원리 제3장 심리적 이기주의와 윤리적 이기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51페이지. 윤리학적 이기주의. 이게 뭐냐? 철학자들이 모든 인류에게 타당한 것으로 제시한 규범 윤리적 체계 가운데서 이것도 철학자들이 제기하는데 주로 미국에서 이야기된 거죠. 뭐, 이 사람들이 뭐, 엄청 유명한 철학자들은 아니고, 약간, 대중 스타일의 에세이를 쓰는 그런 사람들 몇몇이 제기하는 어떤 규범 윤리적 체계인데, 보통 이제 영미 쪽에서 나온 윤리학 개론서에는 빠짐없이 윤리학적 이기주의가 등장하는데, 유럽 쪽에서 쓴 책을 보면은 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미, 기여했던 윤리학 개론서의 입장을 따라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윤리학적 이기주의를 살펴보도록 하고 또 실제로도 윤리학적 이기주의의 입장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잘못 평가하고 그것을 하나의 타당한 보편적인 규범 체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서 종종 보이기 때문에 그것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주는 의미에서도 이것을 공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심리학적 이기주의는 청소년기나 아니면은 20, 30대 사회생활을 해보고 뭔가 대단한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심리학적 이기주의를 발견했다. 자기가 깨달았다. 그래서 도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논박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윤리학적 이기주의라는 것은 뭐냐? 각자의 유일한 의무는 자신에게 좋은 것을 가능한 많이 증가시키는 것이다. 자신에게 좋은 것을 가장 가능한 많이 증가시켜라. 이것뿐이다. 이것뿐이고 그 이상의 의무는 없고 뭐그 이상 하면은 네 사정이다. 네가 그렇게 하기로 했네. 또그뭐 이거는 도덕적으로 의무에 따른 것이 아니고 뭐 네가 그렇게 하기로 했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걱정된다면 네가 해라. 그렇지만 도덕적 의무는 자신의 좋은 것을 가능한 많이 증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윤리학적 이기주의인데 이 책에서는 또 말을 좀 짧게 만들어서 윤리적 이기주의라고 번역하기로 했네요. 윤리적 이기주의로 알려진 이 책에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리고 반드시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하는 심리학적 이기주의와 혼동되지 않아야 된다. 심리학적 이기주의도 심리적 이기주의로 이 책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통상적인 용어는 윤리학적 이기주의, 심리학적 이기주의 이렇게 쓴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적 이기주의는 규범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사실에 관한 진술이죠. 심리학적 이기주의에서 윤리학적 이기주의로 점프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윤리학적 이기주의에 관련된 문제고 심리학적 이기주의 자체는 모든 사람은 항상 그리고 반드시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이것은 뭡니까? 경험적 진술이죠. 그래서 항상 반드시 이 말이 들어갔으니까 전칙명제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발레를 제시하면 깨어지는 경험적 주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경험적 주장을 깬다고 이제 발레를 제기하면은 심리학적 이기주의가 이 애드호크적으로 자기 자신의 진술의 의미를 살살 바꿔가면서 피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피하는 것은 독단이 하는 전형적인 양태고 우리가 그런 양태로 비판을 피하는 것이 왜 온당하지 않은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윤리적 이기주의자들에 의하면 타인에게 비이기적으로 또는 애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가능하다. 여기서 어떤이라는 말은 뭡니까? 심리학적 이기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윤리학적 이기주의자들에 의하면 타인에게 비이기적으로 또는 애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심리학적 이기주의를 부정하면서 동시에 그래, 사실은 사람들이 이타적인 행동도 하고 이기적인 행동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려는 주장은 그와 상관없이 도덕적 의무라는 것은 자신에게 좋은 것을 가장 많이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심리학적 이기주의에서 점프하지 않는 윤리학적 이기주의도 있다. 이 각각을 논파하겠다는 것이 이 책의 책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다른 윤리적 이기주의가 있는데 그들은 또한 심리학적 이기주의자이기도 하다. 즉 심리학적 이기주의를 참으로 보고 거기서 점프해가지고 윤리학적 이기주의로 가는 애들이 있다. 그래서 윤리적 이기주의가 인간의 동기와 일치하는 유일한 규범적 도덕 체계라고 믿는다. 인간의 동기가 딴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윤리학적 이기주의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즉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리고 반드시 자신들의 이익에 의하여 동기 유발되기 때문에 다른 동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윤리적 이기주의를 제외한 다른 어떤 체계도 인간들이 심리적으로 따를 수 있는 도덕 규범을 제공하지 못한다. 아니 심리적으로 불가능한데 그걸 요구하는 도덕 규범이 있다면은 그거는 쓸모없는 도덕 규범이고 사실상 넌센스한 도덕 규범이 되기 때문에 윤리적 이기주의 이거밖에 없다라고 점프하는 이론인 것이죠. 제1절 심리적 이기주의와 윤리적 이기주의의 구별. 심리적 이기주의는 인간의 행동과 동기에 관한 사실적인 이론이다. 이주의는 사람들이 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가를 설명한다. 이에 봐야 윤리적 이기주의는 아까 봤듯이 규범적 진술, 규범에 관한 이론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하는 표준이나 원리를 제시한다. 자, 그러면 심리적 이기주의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 이기주의의 기본적인 주장은 다음 문단. 다음 몇 가지가 전형적이다. 양가로 1. 각자는 항상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동한다. 주위의 친구들을 보라. 친구들이 어디 학교에 진학하고 뭐 수업을 듣고 다른 친구와 교제를 하고 좋아하는 여자를 사귀고 좋아하는 남자를 사귀고 뭐 좋아하는 동성을 사귀고 뭐 이런 행동도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함이야.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너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아픈 것을 보면은 내가 괴롭기 때문에 나의 괴로움을 들기 위해서 감기에 걸리면은 죽도 사주고 감기약도 사준다.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 힐러리가 메이퀸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클린턴이 대학 때 이렇게 껄렁껄렁하게 돌아다니다가 힐러리를 보고 완전히 반해가지고 막 쫓아다니는데 힐러리가 클린턴 껄렁껄렁한 놈 싫다 이렇게 해서 막 거절하는데 어느 날 힐러리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몸살 감기에 걸려서 집에서 꼼짝 못하고 그때 자취했겠죠.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누가 띵동하고 초인종을 눌러서 밖을 내다봤더니 클린턴이 이렇게 웃으면서 그 죽과 감기약을 들고 서 있었다. 그래서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때 클린턴은 힐러리에 대하여 이타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동한 것이다. 즉, 뭐 여러모로 하지만 유일한 목적은 행위자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비이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행위는 이기적이다. 힐러리 꼬시려고 그랬다. 자, 각자는 항상 그가 하고 싶은 것을 하거나 혹은 가장 싫어하지 않는 것을 한다. 싫어해도 해야 돼 라는 말이 있지만 싫어해도 해야 돼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 교사가 자신은 지금의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 시스템이 싫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성인이기 때문이고 먹여 살려야 할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한다. 그래서 나는 가장 원하는 것인 내가 자유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대학 입시의 톱니바퀴로서 하나의 역할을 담당하는 학교 교사의 일을 하고 있다. 근데 나 싫어하는 일을 하잖아. 그렇지만 가장 싫어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선택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선택이 여러 가지다. 직장 그만두고 딴 일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수입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요거는 자기가 더 싫어하는 사태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싫어하지 않는 사태를 피해서 그래도 차악을 선택하고 있다. 자신의 선택지 범위 내에서 각자의 복지에 대한 관심은 동기상의 강도로 볼때 다른 사람의 복지에 대한 관심보다 더 강하다. 여기서 그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동그라미 그 양가로 2와 양가로 3이겠죠. 그래서 이게 묶여져서 3은 양가로 3은 이제 비판을 피하는 교묘한 방법이고 양가로 2가 핵심 진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위의 다섯 가지 진술은 조금씩 다르지만 53페이지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다섯 모두 인간에 대한 사실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가치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다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둘째, 모든 인간에 대해 보편적인 주장은 항상, 모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전칙명제. 셋째, 모든 인간의 존재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보편적인 주장한다. 아까, all people 일 뿐만 아니라, always도 들어간다고 해서, 따라서 이러한 진술들을 반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장에 반대되는 반대 하나만 증명하면 충분하다. 전칙명제는, 모든 수완은 흰색이다. 라는 정신명제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검은색의 수완 하나만 제시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점에서 윤리적 이기주의에는 세 가지 다른 유형이 있고, 또 앞에서 설명한 것은 이 중에 하나라는 점을 강조해 둬야 되겠다. 자, 잠시 윤리적 이기주의의 분류, 위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는 각각 보편적 윤리적 이기주의, 개인적 윤리적 이기주의, 고립적 윤리적 이기주의 세 가지가 있다.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붙으시고, 이세 가지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 이기주의와 윤리적 이기주의를 번갈아 가면서 차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양가로 1. 자, 모든 개인은 각자의 이익을 가장 많이 증진시키는 것을 해야 한다. 양가로 2. 모든 개인은 나의 개인적 이익을 가장 많이 증진시키는 것을 해야 한다. 양가로 3. 나는 오직 나의 개인적 이익을 가장 많이 증진시키는 것을 해야만 한다. 자, 양가로 2가 개인적 윤리적 이기주의죠. 모든 이 개인은 나의 개인적 이익을 가장 많이 증진시키는 것을 해야 한다. 근데 이 개인적 윤리적 이기주의는 보편적인 윤리 규범으로서 성립될 수 있는 제1차 관문을 절대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너냐? 왜 다른 사람이 너의 이익을 가장 많이 증진시켜야 한다? 이건 규범적인 주장인데 근거가 뭐냐? 근거가 뭐냐? 라고 주장했을 때 이것이 보편적이 되려면은 어떤 사람을 특별 대우하려면 그 특별 대우해야 되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죠. 내가 행위의 주체라면은 나를 특별시하는 것이 뭐 실존적으로 내가 행위하니까 그래서 나에 관한 이유를 붙이는 것은 실존적인 이유가 될수 있지만 양가로 2는 다른 사람에게 윤리적 이유는 차치하고 실존적인 이유조차도 제시하지 못해. 만약 이 사람이 뭐 징기스칸이라 된다 모르겠지만은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도 아니고 나의 개인적 이익을 가장 많이 증진시키는 걸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코웃음 치겠죠. 그래서 이 개인적 윤리적 이기주의 이거는 이름도 안 외워도 됩니다. 그냥 없던 걸로 하고 지부해 버려도 되고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는 양가로 1이고 양가로 3은 뭐냐면은 사실상 이것은 윤리적 입장이 아니라 윤리적 입장이라는 것은 보편적 당위명제의 형태를 떼야 되는 거죠. 뭐 적어도 규범윤리적 상대주의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 집단 내에서 보편적으로 어떤 적용되는 당위의 명제의 형태를 떼야 되는데 나는 오직 나의 개인적 이익을 가장 많이 증진시키는 것을 해야 한다. 이거는 이거 역시 윤리학 이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실존적 선택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가로 3은 고립적 윤리적 이기주의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이것은 윤리학에 관한 이론이 아니고 사실은 실존적 선택, 궁극적 질문,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관한 어떤 입장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양가로 3도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양가로 1만 다루겠다. 라는 설명을 쭉 54페이지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 이 장에서는 주로 보편적 윤리적 이기주의를 다룬다. 그 다음에 56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자, 우리는 윤리적 이기주의를 비판하는 두 가지 방법이다. 자, 56페이지 문단 2는 어떤 논의, 이러한 논의에서 이러한 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심리학적 이기주의에서 점프하는 윤리학적 이기주의죠. 심리학적 이기주의다가 참이다. 그러니까 윤리학적 이기주의밖에 없다. 라고 주장하는 논의를 논박하는 방법이죠. 먼저 이제 타겟이 두 가지가 있다 했죠. 하나는 심리학적 이기주의를 참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부터 추론된 윤리학적 이기주의. 두 번째는 심리학적 이기주의와 무관계하게 그 자체로 규범적 주장으로서 전개되는 윤리학적 이기주의인데 첫 번째 타겟부터 이제 조직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조질 수가 있다. 첫째 방법은 심리학적 이기주의가 참이라고 하는 것에 도전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심리학적 이기주의에서 윤리학적 이기주의로 과연 점프할 수 있느냐? 그 점프가 온당한 점프냐? 사실 택도 없는 점프냐? 요거를 갖다가 한번 평가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택도 아닌 점프다. 이렇게 논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두 번째 논박 방법, 즉 점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먼저 다음 몇 가지 사실을 고려해 보면 양자의 관계에는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 인간의 동기는 이기적인 것밖에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은 우리는 이를 불가피한 행위라고 한다. 두 번째 문단 한 15번째 줄에 보면은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밖에 할수 없다면 우리는 이를 불가피한 행위를 라고 한다. 모든 사람은 이기적인 행동밖에 할수 없다고 한다면은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행위죠. 그런데 만약 그것이 불가피한 행위라면 왜 우리는 그에게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규정하는가? 그 규정은 넌센스가 돼버리죠. 세줄 내려와서 달리 선택할 수 없다면 우리의 당위 진술은 아무런 의의가 없다. 우리가 보통 헌법에서 책임조각 사유로 규정되는 것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바에 갔는데 그 바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어떤 그 마약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3시간 동안 잠시 미쳐가지고 어떤 사람을 외계인으로 잘못 보고 찔러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재판장에 가서 감정을 해보고 공판에서 그 공판 기일에 감정을 해보고 이제 촉탁 결과가 감정 촉탁 결과가 딱 나왔는데 그 감정한 결과 보고 아 그거를 갖다가 먹으면은 누구라도 사람을 외계인으로 봐가지고 찌를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불가피한 행위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원래는 달리 행위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마약을 마시지 않으면. 그렇지만 그 마약을 마시면 사람을 찌르게 돼 있다면은 이미 마약을 모르고 마신 그 바텐더가 거기다 마약을 재미로 넣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바텐더에게는 마약을 넣지 마라라는 것이 당위로서 진술될 수 있다도록 이미 맛이 가버린 그 마약을 먹은 사람한테는 찌르지 마라는 당위 명제는 아무런 의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책임조각 사유다 이래서 면책 시켜가지고 이제 살인죄를 처벌을 안 받게 되는데 이렇게 아무런 의의가 없게 되는. 근데 심리학적 이기주의에서 윤리학적 이기주의로 점프해 버리면은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당위를 의미 없게 만드는. 모든 사람의 행위가 다 맛이 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당위 진술은 의미가 없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완전 벽에 끼었어요. 완전 벽에 끼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데 벽이 점점 좁아들고 있어서 짜부러져가지고 이제 몸이 터져 죽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너는 지금 이 순간부터 몸이 짜부러들어 터져 죽어야 된다라고 당위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짜부러들어 죽는 게 불가피한 지금 사태의 진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는 그렇게 짜부러들어서 죽어야 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진술하는 것은 완전히 넌센스죠. 그것은 규범적 진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이기주의와 윤리적 이기주의를 동시에 받아들일 경우 일어날 문제이다. 점프를 하는데 점프하고 난 뒤에 도달해 본 결론이 넌센스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영리 57페이지. 우리가 만약 해야 할 것을 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해야 할 것을 항상 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매 순간마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방식으로 행위하고 있다. 누구도 그런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항상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동한다. 행위 가운데 어떤 것은 비이기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모든 행위는 이기적이다. 근데 윤리학적 이기주의의 기본 입장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뭐 어차피 할 거 하고 있네. 뭐 근데 그걸 갖다 prescribe 해가지고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럼 누구도 그런 행위를 하지도 않거니 할 수도 없다. 그러면은 어차피 할 것 다 하고 있는데 굳이 도덕적 지식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처방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결과에 도달하는 윤리적 이론은 평가의 표준으로서 전혀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그러다, 옳다,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했구나 하는 평가의 표준으로서 전혀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이죠. 그래서 동전을 이쪽으로 뒤집어 봐도 넌센스가 되고 저쪽으로 뒤집어 봐도 넌센스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넌센스다라는 반론에 대해서 윤리적 이기주의자의 대답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대답은 사람들은 그들의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 지성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즉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선을 추구하려는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언제나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살기가 힘들어졌단 말이죠. 살기가 힘들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이번 선거에서 가장 목표는 그래 경제적으로든 뭐 물론 이제 먹고 사 그 직업과 관련된 소득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쨌든 내가 더 나의 복지를 극대화시키는 선택을 하겠다 하고 이제 대다수가 이명박을 뽑았단 말이죠. 하지만 이명박을 뽑은 것이 그 사람의 동기는 자신의 복지를 극대화하는 것을 관심으로 하였고 그 이외에 어떤 관심도 사람들은 가지지 않다. 뭐 평화적인 세계가 되어야 되겠느니 뭐 못 사는 사람들이 잘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야 되겠지. 뭐 좀 더 합리적인 사회가 되어야 되겠지. 뭐 이런 관심은 추호도 없었다. 그렇지만 효율적이지 않은 수단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견해는 우리로 하여금 심리적 이기주의에 대한 진술을 수정하도록 요구한다. 그래서 그 심리적 이기주의는 모든 사람은 항상 자기 이익을 가장 잘 증진시키는 것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대신 모든 사람의 동기는 적어도 자기 이익을 가장 잘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동기는 되겠지만 사실에 관한 지식이 틀렸을 때 ABC 중 B인데 B를 선택하면 가장 자신의 이익이 극대화되는데 이게 뭐 잘 몰라가지고 C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심리학적 이기주의를 반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심리학적 이기주의를 이렇게 샥 교정시켜가지고 사람들이 항상 윤리학적 이기주의가 처방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지는 못하다 라고 되는데 이 대답 이 대답 1이나 또 대답 2 대답 1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대답 다음 문단. 사람들은 또 때때로 찰나적인 쾌락이나 단기적인 목표의 매력에 동요되어 행위를 하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결국 그들은 자신의 복지와 행복에 반대되는 행위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뉴스에 보면은 항상 건강검진을 해라. 20, 30대 여성도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 한국에서 유방암 환자의 39%는 20, 30대 여성이다. 그래서 1년마다 정기검진을 해라. 그렇지만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만나는 일은 매우 불쾌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포함되는 불편한 불안 그리고 경비를 면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유방암이 촉진으로 만져지는 단계인 2기에 이르러서야 이제 병원에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암세포가 천억 개는 늘어난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한 자신의 복지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이제 대답이다.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이거는 이제 근시안에 관한 문제인데, 첫 번째는, 오류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는 자기 욕구의 통제에 관한 문제죠. 근시안에 관한 문제인데, 이두 가지 모두 도덕 판단에 관한, 사태는 아니죠. 즉,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덕 판단을 했을 때는 행위와 동기에 대해서 한 묶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행위와 동기에 대해서 한 묶음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동기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 윤리학적 이기주의의 평가 표준에 의하면은, 항상 도덕적인 동기에서 사람들은 행동하고 있죠.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실 판단에 있어서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마치 수학 문제를 틀리고 있는 학생과 같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수학 문제를 틀리게 썼을 때그 학생이 예를 들어서 다 수업 듣고 이제 공부를 했다면 그러면은 각 학생은 시험을 치르고 있는 그 순간 시험 점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동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험 점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동해야 한다 라는 윤리학적 이기주의와 상응하는 어떤 규범적 주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때 철수가 시험 문제를 풀다가 공식을 착각해가지고 잘못 쓰고 있다. 우리는 그때 철수를 보고 너는 비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make sense 하느냐, 말이 되는 소리냐. 왜냐하면 철수는 사실 판단에 관한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지 도덕 판단에 관한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마치 도덕 판단에 관한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혼동시키는 넌센스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도덕 판단에 관한 오류를 저지른다고 했을 때 어떤 추론 가치 명제에 대한 추론 과정이나 그 가치 명제 추론을 전제하고 있는 어떤 전제를 선택함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사실 명제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담론에서 우리가 막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 특히 월세 보증금조차 제대로 낼수 없어서 오히려 월세 보증금을 제대로 낼수 없기 때문에 보통 보증금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매달 내는 월세는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전세 형태, 보통 우리가 전세라고 말하지만 다 임대차죠, 그것이. 그러니까 보증금이 매우 크고 달달이 내는 돈이 적은 임대차를 할수 없기 때문에 소득도 적은데 달달이 월세가 4, 50만 원씩 거의 소득의 반에 가까운 것이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가장 잘 보장해주기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 주택 정책이 무엇인가를 논하고 있을 때 우리는 도덕 판단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타겟은 이미 정해졌단 말이에요. 도덕 판단은 이미 전제된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런 저소득 무주택자들, 불안정한 주거환경을 가진 무주택자들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는데 국가가 일정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단 그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보장이 사회에 줘야 된다. 이런 걸 전제로 하고 무엇이 가능한가? 주택공사를 통해서 저렴한 임대주택들을 건설해가지고 그게 싼값으로 임대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북구 유럽처럼 월세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가지고 월세를 상한세를 설정하고 그 갱신할 때그 갱신 보증금 갱신에 있어서 보증금 올리는 것을 막을 것인가? 어느 것이 가장 잘 달성해 줄수 있을까? 이것은 사실 판단에 관한 경제학의 원리에 경제학적 어떤 효과에 관한 경험적인 명제들을 검사하는 문제지 도덕 판단에 관한 검사는 아니죠. 이것이 엄연히 구별되는데, 철수가 시험 문제를 틀린단 말이죠. a제곱 더하기 ab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제곱의 인수분해인데, 그거 갖다가 틀리고 있다. 노 철수, 비도덕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넌센스가 된다. 두 가지는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다르고, 또두 번째 대답, 장기적이냐, 단기적이냐. 왜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대답을 윤리적 이기주의는 하지 못한다. 왜 단기적인 목표보다 장기적인 목적이 도덕적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도덕적인 논의여야 하는가? 이것은 보통 우리가 쾌락 분배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죠. 쾌락 분배의 적정성.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보면은 케이크 먹을 때그 위에 딸기가 있다고 합시다. 그 딸기를 갖다가 맨 나중에 먹어. 맛있는 건맨 나중에 먹자 라는 주의가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배고플 때 먹는 게 제일 맛있기 때문에 제일 맛있는 것을 가장 맛있는 상태에서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딸기를 처음에 먹는단 말이에요. A와 B가 도덕 판단에 있어서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윤리학적 이기주의, 특히 심리학적 이기주의에서 점프하려는 윤리학적 이기주의를 구제하려는 두 번째 대답의 함정인 것이죠. 이 딸기를 언제 먹느냐? 케이크 처음 먹는 초반에 냉큼 찍어 먹느냐? 아니면 케이크 다 먹고 딸기 먹느냐? 이거는 그 사람의 쾌락을 언제 이때 분배하고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에 관한 그 사람 개인의 삶을 조절하는 문제인 것이지,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보편적인 윤리 당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딸기를 처음에 먹든지 나중에 먹든지 그거는 상관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아까 말한 넌센스들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피한다고 해도 여전히 넌센스는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 넌센스, 남아있는 넌센스라는 것은 사실 판단의 오류와 도덕 판단의 오류, 이 명백히 구별되는 두 가지 오류를 여전히 섞어버림으로써, 문제가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어디서 도래야 하는가? 야들이 처음부터 이걸 섞어버렸죠. 사람들은 모두 다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유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규범적 입장은 윤리학적 이기주의야. 여기서부터 섞어버렸기 때문에 얘들이 비판은, 그래서 섞어버리니까 넌센스가 나타나, 영리가 나타나가지고 막 비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대답 역시 섞어버린 문제들을 여전히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은 윤리학적 이기주의의 첫 번째 논증 전략은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시 쉬고 제2절 하도록 하겠습니다.